VOA 세계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부분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것은 옛소련 시절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동원령에 서명했다며 관련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동원령을 통해 예비군 약 30만 명이 소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동원령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적이 있는 모든 예비역 병사들에게 적용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서방의 핵 위협에 직면할 경우 모든 방대한 무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부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재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한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행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전체 문명 세계의 민주주의 지표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지도자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인정하면 다른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부추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마 대변인은 이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며 영토 수호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 대변인은 타이완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그들의 생활 방식이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본토와 다른 사회 시스템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 아래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타이완이 분리 독립을 추진할 경우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은 부유한 국가들이 석유업체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국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화석연료산업은 가계 예산이 줄어들고 지구가 불타는 동안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과 과도한 초과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부유 국가들이 이를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과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세계가 위험에 빠졌고 마비됐다면서 유엔 헌장과 그것이 대표하는 이상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대표들이 행동할 의무가 있지만 거대한 글로벌 기능장애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식량난에 대해 새로운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기아 구호를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은 흑해 항구에서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유엔이 중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곡물 등 식품들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들, 주로 남반구에 있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식품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은 어제 성명에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히긴스와 캐나다 왕립해군의 헬리팩스급 프리기탄 밴쿠버가 이날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News 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어제 총회 연설에서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특사 인선 절차에 진척을 거두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목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맞겠지만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져 밤부터는 평안북도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엔 함경도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글피 토요일은 대체로 맞겠지만 평안북도와 함경 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강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안보리 개혁을 강조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국제 식량 안보와 공급망 확보, 첨단 기술의 중요성 등도 거론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 개혁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0일 바이든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관련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리 확대나 상임이사국 거부권 문제 등을 언급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I expect that the president will speak substantively to the ques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form while he's in New York.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지 UN 사무총장 등과 개별 회동에서 소통할지 등을 여전히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며 이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선 역사적인 투자를 이뤄내고 우리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에서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지원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 보건, 글로벌 식량 안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세계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초국가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러는 동안 우리의 경쟁자들은 점점 더 강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누구도 이 국제적인 모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것이라며 주요 연설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He will make significant new announcements about the US government's investments to address global food insecurity.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더욱 확고한 견해를 제시하며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목도했던 러시아의 노골적인 침략에 계속 맞설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영토 보존과 주권 원칙에 도전함으로써 유엔 헌장의 핵심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헌장의 핵심 요소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제 식량 안보 대응을 위한 미국 정부의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국제 보건, 기후 변화, 첨단 기술 등에서 미국이 어떻게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미영 정상회담을 비롯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일부 동맹국 정상들과 회동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 20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 머물 예정입니다. 21일에는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납니다. 또 리즈 트러스트 영국 신임 총리와 미영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국 등 일부 정상과도 양자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저녁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대표들을 초청한 리셉션을 주최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 한편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유엔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기후행동,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등 국제 도전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중요성 등을 거론했지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일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규범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일반 토의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서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 주제가 분수령의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해온 국제 규범 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유엔 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 토의에서 카타르 정상에 이어 10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거론했던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핵무기와 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자유라는 공동가치를 기반으로 각국이 책임의식을 갖고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UN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면서 UN과 국제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류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다가서기 위해서도 유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류 공동 번영의 발목을 잡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인류가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이 창립된 직후 세계 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 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시민의 자유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팬데믹, 기후변화,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전쟁 등과 같은 복잡한 도전에 대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와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게 북한에 보내는 간접적 메시지라며 자유의 바탕을 둔 국제사회와의 연대란 거시적 메시지 또한 대북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 이후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이후 4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두 나라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흔쾌히 합의했다는 한국 측의 앞선 발표와 달리 일본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미국 뉴욕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네, 한편 내일 열리는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등 한반도 안보 현안과 공급망 확보를 포함한 경제협력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캐나다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은 윤 대통령과 인공지능 AI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오타와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 공유된 우선순위를 진전시키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의 강력한 무역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캐나다 외무부가 20일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20일 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관련 일정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전기차 배터리와 주요 광물, 신흥기술 등 에너지에 관한 긴밀한 협력은 물론 급여가 많은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캐나다의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확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또 트리도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한국은 많은 문제, 특히 영내와 세계 안보 문제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의 핵심 글로벌 파트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해상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네온작전을 포함해 한반도와 영내 안보 문제에 대해 캐나다와 한국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윤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과 관련한 트리도 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와 한국은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와 광범위한 무역과 외국인 투자 그리고 끈끈한 국민 간 유대를 바탕으로 강력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을 환영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캐나다 중산층과 한국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캐나다 순방 기간 방문에 인공지능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토론토 대학도 윤 대통령의 방문 일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토론토대 대변인은 20일 윤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이 토론토 대학을 방문해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한 방안과 함께 한국과 토론토의 인공지능 생태계 간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이 토론토 대학 연구원과 학생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중요한 연구가 널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협력이 혁신을 주도하고 주목할 만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될 지식의 공동 생산과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하고 20일부터 뉴욕에서 유엔 총회 연설과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부터 이틀간 캐나다를 공식 방문합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2일 토론토 대학을 방문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유명한 제프리 힌튼 명예 교수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힌튼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성공 요인을 청취하고 한국 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캐나다 순방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캐나다의 선진 분야인 인공지능 기술 협력과 핵심 광물 등 자원 교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장기간 공석인 북한인권 특사를 인선하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절차에 진척이 있다면서 조만간 인선 결과 발표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고조된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는 올바른 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서울에서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제23회 세계지식포럼의 연사로 참석해 미 행정부의 북한인권 특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사회자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인권 특사 공석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best possible candidate to be our special envoy.
성김 대표는 북한 인권 특사로 최적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인물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 절차에 진척을 거두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임명은 종종 관련이 없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임명 시간표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로버트 킹 특사 이후 5년 이상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조속한 특사 임명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성김 대표는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나오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 personally don't think reintroduc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into the rock is the right answer. I think it's much better, much more.
성김 대표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옳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필요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게 훨씬 건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보다 건설적인 방법은 미한이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핵무기 재배치는 한반도를 넘어 다른 지역에까지 파장을 불러오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과 안정과 평화 유지를 더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조짐과 관련해선 북한이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 많은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협력을 포함한 동맹국들과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영내 국가들이 북한의 자제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also in Beijing's interest that North Koreans refrain from provocation, stop destabilizing.
성김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지역 불안정 초래를 중단하는 게 중국에 유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과 갈등의 골이 깊은 중국,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러가 유엔 차원의 적법한 대응에 무책임하게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강조가 북한에게는 선 양보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북 관계 정상화를 앞에 두는 접근법에 대한 김 대표의 견해를 묻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창의적인 자세를 취할 의사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지만 북한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을 우려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이슈를 다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디어와 목표들을 병렬적으로 추구할 수 있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진전 이전에 관계 정상화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두 나라 무역의 갈등 요소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재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국제 경제 전문가인 매튜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이미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자체를 고치기는 어렵지만 미국 당국자들이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 전기차 회사를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aybe there's some way to give sort of pre-recognition.
예컨대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현대자동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미리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보조금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2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맞춰 미국을 찾은 이창량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사절단은 미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제경제국장을 지낸 굿맨 연구원은 미한 경제협력 관계가 튼튼한 편이라며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를 둘러싼 문제는 갈등이라기보다 도로 위의 작은 장애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제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단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딱 맞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Biden administration is very serious about working with close, you know, allies.
바이든 행정부는 가까운 동맹, 특히 한국처럼 반도체 역량을 보유한 동맹과 협력하는 데 진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반도체 경쟁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그 그룹에서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굿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I think the US is expecting Korea to be a very constructive player.
굿맨 연구원은 한국이 역내에서 미국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인도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한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IRA의 통과에는 여러 정치 세력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업적이 필요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우선 통과시킨 것으로 본다고 굿맨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아시아 무역 전문가인 시오코 고토 윌슨 센터 연구원 역시 미국이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한국 기업에게 피해가 가도록 계속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 think it is in America's interest to ensure that there is a steady investment.
한국 자본이 꾸준히 미국에 투자된다면 이는 미국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미국이 한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용량 배터리 관련 투자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미한 경제 협력 관계는 산업 호환성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We're going to be talking much more about standardization of rules.
양국은 앞으로 서로가 생산한 제품이 호환 가능하도록 규칙의 표준화 및 규제의 조화를 더 많이 논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양국의 경제 협력이 더 이상 협력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보 공유와 정보 보완으로 이어질 것으로 고토 연구원은 관측했습니다. 현행 IRA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기 때문에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스테판 해거드, 미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입니다.
I'm just hoping that the United States does the right thing.
미국이 빨리 옳은 결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해거드 교수는 동맹국일 뿐 아니라 특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가 이런 입장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도 트위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이자 파트너들에게 전략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법과 규제로 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우리는 양쪽 다 가질 순 없다며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해 명백한 제재 위반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 업체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자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테러 자금 조달 및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20일 이란이나 북한 업체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건 분명히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Violation of sanctions when entities in Iran or North Korea supply Russian designated entities with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날 상원 은행 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이란이나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며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이란 업체에 재무부가 이달 초 제재를 부과한 것을 예로 들며 우리의 접근법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업체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의 앤드류 애덤스 클랩토캡처 태스크포스 국장은 우리가 보는 건 러시아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이지만 이는 이란과 북한에서의 제재 회피 노력과도 결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에서 제재 회피와 관련된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 체제의 성공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fforts to evade sanctions in Russia, but they also tie into efforts to evade sanctions in Iran and North Korea.
클랩토 캡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의 신흥 재벌이나 과두 지배 세력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 특별 조직입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돈 세탁에 활용된 토네이도 캐시와 같은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에 대한 제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8월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고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데 토네이도 캐시가 사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는 이런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에 대한 제재는 부패나 다른 범죄 활동에 사용될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믹서를 이용하려는 범죄에 대한 억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such as the one that you've noted, when they can serve as a deterrent to any criminal that would seek to use a mixer.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돈 세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력을 법제화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18년 중단된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주한 미국 해병대의 오스틴 갤리고스 대변인은 오늘 미한 해병대가 연합 5개년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며 5개년 계획은 현재 제한된 규모 훈련을 지속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다수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갤리고스 대변인은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등 강화된 연합훈련 계획이 다음 달 또는 내년에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해병대 측은 이에 대해 새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은 내년 3, 4월에 열리는 쌍용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병대는 현재 대대급 이하의 제한된 규모의 훈련을 1년에 15회에서 25회가량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애국주의 영화들을 통해 한국전쟁의 장진호 전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인 리처드 캐리 미국 해병대 예비역 중장이 말했습니다. 올해 94살인 캐리 전 중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미국 해병대는 8배나 많은 중공군을 상대적으로 압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예비역 중장은 또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필요로 한다며 대북 정보 유입은 유익한 일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 모임에 참석한 캐리 예비역 중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이곳 워싱턴의 펜타곤,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3년 만에 다시 모이셨는데 참전용사 150여 명과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모임을 이어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Well, our training is probably the hardest in the world.
우리 해병대의 훈련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힘들 겁니다. 해병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해병대원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죠. 그러나 일단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우 헌신적이 됩니다. 해병대의 신조를 사랑하고 결과적으로 전투를 더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 강추위 속에 있었든 지금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평생 명예로운 전우회로 뭉쳐 있습니다.
네, 한국전쟁 때 해병대 초급 장교로 참전하셨죠?
I spent almost 38 years in the Marine Corps. Started out as a private, enlisted.
저는 해병대에서 38년 가까이 복무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병으로 입대해 2년간 복무했습니다. 이후 장교 후보학교에 들어가 소위로 임관해 보병 소대장으로 유럽에 갔었죠.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으로 돌아와 해병대 1사단에 합류했습니다. 이어 남한을 침략한 공산군을 몰아내려는 한국인들을 도위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전쟁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인천 상륙작전 또 장진호 전투 현장에 모두 계셨습니다. 아직도 당시 기억이 생생하신가요?
Sure. Our division was called up to by the 8th Army.
물론입니다. 우리 해병 1사단은 미8군의 부름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후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가다 맥아더 장군의 명령으로 다시 남하한 뒤 원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군을 도와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우리 해병대 1사단은 거의 중국 국경까지 갔다가 중공군 8개 사단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불과 1개 사단이었죠. 당시 중공군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흥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철수한 뒤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였죠.
네, 1만 5천 명에 불과한 미국 해병이 영하 30도 안팎의 혹한 속에서 거의 10배에 달하는 12만 명의 중공군과 사투를 벌이며 철수한 스토리는 미국의 전투 역사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장진호 전투의 유산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Well, it proved that U.S. forces could defeat the Chinese.
우리가 중공군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우리 사단은 중공군 8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악의 전투인 이오지마 전투와 비교하면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일본군에 비해 수적으로 3대 1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진호 전투에서는 중공군의 8대 1로 압도당했습니다. 따라서 장진호 전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전투였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공군이 우리를 공격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네. 당시 아군 사상자는 2,600여 명이었지만 중공군 사상자는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엔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애국주의용으로 적극 장려해서 제작한 영화죠. 지난해 개봉한 영화 장진호 또 올해 개봉한 속편 장진호 수문교 모두 중국이 승리한 전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I heard it. They changed it all around.
Exactly.
And reported falsely. They had not defeated us.
저도 그 영화에 관해 들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것을 바꾸고 왜곡해 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심하게 패배했고 사기가 저하됐으며 부상을 많이 당해서 군단에 해당하는 병력을 전투에서 빼내야 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그들은 중국으로 군단을 철수해 전열을 완전히 재편성하고 장비도 재장착해야 했습니다. 중공군은 전투에서 참패한 겁니다.
그렇군요. 장진호를 비롯한 개마고원에서 흥남으로 철수하시면서 많은 피난민을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We brought out 100,000. When we started movement out on the
우리는 10만 명을 구출했습니다. 우리가 11월 27일 흥남으로 철수를 시작하자 다양한 지역에서 피난민들이 우리 병력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5연대와 7연대가 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란민들이 계속 합류했고 흥남에서 우리는 피란민 10만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런 강추위 속에서 피난민들이 어디서 잠을 잤고 또 어떻게 이동했는지 궁금하네요.
They slept the same way we did in the field. They lost many people.
피난민들은 우리처럼 벌판에서 잤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런 전쟁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의 산 증인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The Koreans showed their strength, their character.
한국인들은 전쟁에서 그들의 힘과 기계,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상태로 전투를 시작했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지금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이를 지속해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 군대는 세계 최고의 군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 스스로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북한이 중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한국을 다시 공격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해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군사 장비를 잘 갖추고 있고 훈련도 돼 있습니다.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맨바닥에서 거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감당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이자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VOA는 이런 북한의 다양한 외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Well, that's good. That's good because they need it. The best thing that could happen to North Korea.
그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외부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들 자신이 한국의 일부라고 선언하는 것일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로서 남한과 결속하길 원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I would like to see the Korean nation continue on growing.
저는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한 방식 그대로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해군과 해병대도 계속 강력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매우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해왔던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 미국은 민주주의 편에 매우 강력한 역량을 가진 국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의 매우 유익한 전사 파트너입니다.
네, 지금까지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인 리처드 캐리, 미국 해병대 예비역 중장을 만나봤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1천만 달러어치의 광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550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차 타이어 5만 개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텅스텐 전광입니다. DOE가 중국 해관청사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8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이화 1,158만 달러어치, 총 987.79톤의 텅스텐 광과 그 전광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1,233만 달러어치 텅스텐 전광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출액이 2019년 텅스텐 전광 수출 총액에 근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올해 1월에서 7월 대중 텅스텐 전광 수출액 436만 달러를 더하면 이미 2019년 총액을 넘어섭니다. 2020년과 2021년 북한의 텅스텐 전광 대중 수출액은 각각 454만 달러와 60만 달러로 올해 수출 규모에 크게 못 미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주요 광물인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결의 2397호를 통해 토성류 등이 포함된 HS코드 25류를 금수품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모든 광물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텅스텐 전광은 HS코드 26류, 즉 광 슬래그에 포함된 제품으로 엄밀히 말해 안보리의 금수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늘리려는 시도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된 이후 합금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과 손목시계 등 비제재 품목의 대중 수출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북한이 8월 중국에 두 번째로 많이 수출한 품목 역시 209만 달러를 기록한 페로실리콘이었습니다. 페로실리콘은 전달인 7월 396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판매됐는데 8월에도 적지 않은 양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밖에 실크의 일종인 생사와 탄화 규소 등이 대중 수출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이 8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버스와 화물차용 고무 타이어였습니다. 해당 타이어 제품은 총 54,068개, 액수로는 553만 6천 달러어치가 북한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567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는 등 이미 7월까지 733만 7천 달러어치의 중국산 타이어를 들여왔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만 타이어 수입액 총 1,287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수입 총액 1,242만 달러보다 많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수입액 327만 달러를 기록한 기타 담배 제품이었고 일반 담배가 291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대두유와 합성 필라멘트성 기타 직물, 플라스틱 바닥 깔개 등이 북한의 수입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 기간 북한은 쌀 수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북한은 7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515만 5,500 달러어치, 약 만 톤의 정밀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이래 월별 수입액으론 최대 규모여서 최근 몇 년간 제기되어온 식량난에서 비롯된 것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DOE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 안에서 핵무기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 국제정세에서 북한 지도부가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김정은이 행동의 자유가 확대됐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구소련 시대에 핵무기를 포기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합의를 위반한 건 비핵화를 할 경우 더 강력한 외세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북한 내부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축 사이에 수익과 손실의 합이 0이 되는 이른바 제로섬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제정세 인식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 혹은 일본을 강압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징벌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과거 냉전 시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선 경제난이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표면상의 징후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 경제의 열악한 환경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여를 추구하도록 이끌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통치에 있어서 국내 일부 제약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리들을 자주 승진 강등 복귀시키면서 북한의 정치를 계속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주요 후원국이며 빈곤한 나라인 북한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최우선 순위는 영내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 실험은 이런 현재 상태를 뒤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종종 북한의 행동에 처벌을 가하려는 유엔의 더 강력한 제재를 막기 위해 행동해왔다며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에서 송환된 탈북어민 2명의 생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할 것도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일 북한 당국이 북송된 두 어민의 권리를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최근 한국 여당 국회의원들이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그들의 생사나 소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은 지난 14일 강제 북송 어민들의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이들의 생사 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어민들은 지난 2019년 동해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된 뒤 탈북 의사를 밝혔지만 문재인 정부에 의해 닷새 만에 북송됐습니다. 문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송환한 것은 강제 송환 금치 원칙 위배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도 지난 7월 VOA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뷰이 뉴스 투데이 3부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져 밤부터는 평안북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전에 함경도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글피 토요일은 대체로 북한 지역 맑겠지만 평안북도와 함경 북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 남포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한때 비 예상됩니다. 최저 13도, 낮 최고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흐리겠고요. 한때 비도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22도. 강계 오전에 막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고 최저 7도, 낮 최고 22도. 희천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3도. 황해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은 내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24도. 사리원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최저 12도, 낮 최고 24도. 함흥은 오전에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최저 11도, 낮 최고 24도. 양강도 해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20도. 원산은 오전에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 청진은 오전에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2도, 낮 최고 23도. 내일 해상 동해 앞바다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한때 비가 예상되고 물결은 1에서 2.5m. 서해는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m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함께하셨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부분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것은 옛 소련 시절인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동원령에 서명했다며 관련 조치가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동원령을 통해 예비군 약 30만 명이 소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동원령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적이 있는 모든 예비역 병사들에게 적용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날 연설에서 서방의 핵 위협에 직면할 경우 모든 방대한 무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부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재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한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행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되는 전체 문명세계의 민주주의 지표라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압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지도자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인정하면 다른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마 대변인은 이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이라며 영토 수호에 대한 중국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 대변인은 타이완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해 그들의 생활 방식이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본토와 다른 사회 시스템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보장하는 전제 아래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타이완이 분리 독립을 추진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부유한 국가들이 석유업체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국들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화석연료산업은 가계 예산이 줄어들고 지구가 불타는 동안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과 과도한 초과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가 위험에 빠졌고 마비됐다면서 유엔 헌정과 그것이 대표하는 이상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행동할 의무가 있지만 거대한 글로벌 기능장애에 갇혀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세계 분열이 더 깊어지고 불평등은 커지고 도전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연대 속에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식량난에 대해 새로운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기아 구호를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은 흑해항구에서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유엔이 중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곡물 등 식품들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라들, 주로 남반구에 있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식품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곡물 수출 합의에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도 포함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서방국들의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은 어제 성명에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히긴스와 캐나다 왕립해군의 헨리 펠릭스급 프리기탄 밴쿠버가 이날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력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군함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한 달 만이며 미국과 캐나다의 공동 항해는 지난해 10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